밑에서 보니까 똑같은 키 같은데 마이크를 내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돼가면은요 그 키가 작아가지고 강대상에 아주 신경을 쓰는데 강대상 신경 안 쓰고 설교하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혼돈의 희망 나을 수 있기를 씁니다.
점은 사순절 기간이나 그의 말절을 여러 가지 사도 세례식을 위해서 침대 가장 먹히는 그 중에 하나 구약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7이다 합해서 66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한 권으로 묶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첫 머리 글자가 나옵니다. 첫 머리 글자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에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첫 고 그 뒤에 책은 읽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성경은 그것을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카오스라고 나오고요 흑암이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의 곧 일본 같은 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지진이 다시 큰 것이 온다 얘기한 흐름으로
내가 일본에 계속 살아야 되는지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카오스 혼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첫 음성을 말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무질서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예측할 수 있는 질서의 상황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을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에 볼 수 있는 꽃 이름 그 코스모스가 질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감과 고민과 아픔과 모든 것에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그것이 첫 음성, 첫째 날이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일본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한국에서도 벽에 부딪혀서 일본에 왔는데 여기서조차 또 벽에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읽은 것은 신약의 첫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성경에 읽을 때는 세계라 그렇게 나오고요. 계보라 그렇게 나오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해주셨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에게는 이 약속을 했죠. 너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다윗의 아들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끝까지 읽어보면 17절, 18절 가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포함하면 42대가 나오는데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주셨다. 빛으로 너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것 인간의 족보에 들어가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것, 이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족보에 들어온 거 뭐 그 별 것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기로 약속하신 분들이십니까? 자,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를 제가 더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줍니다. 센다이 간 영상을 일부 예배 때 보았습니다. 센다이 가라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요즘 바퀴벌레 세상이 아주 혼란해졌다. 쥐새끼들이 난리를 치긴 넌 내일부터 바퀴벌레고 바퀴벌레의 것들을 위한
바퀴벌레 십자 주라.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바퀴벌레의 바퀴벌레 세계에 갈 수 있겠습니다. 집에 한 마리만 나타나도 벌벌벌벌 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세계에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 세족 그 인간의 몸 안에 와줬습니다. 순간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주 보혈 흘렸. 그냥 흘러넘치는 찬송이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바퀴벌레 더럽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고 악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땅에 왔습니다. 왜만 위하여 도하신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퀴벌레보다 못하고요 못하다. 그 속에 주님께서 와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의 아들로 너희들 몸으로 왔다라는 것. 이건 너희들 정말 명심해야 될 일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자꾸 오늘 성경은 낳고 계속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이 반터져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사실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든데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겠다고 보면 1장 읽다가 낳고 계속 나오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 계속 나오니까 성경을 낳고가 아니고 놓고 영원히 놓고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것이 저는 좋고요. 그걸 알고 이걸 읽으면은 정말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왜 이 계보의 족보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지를 내가 알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보와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의 위력과 하나님의 족보의 위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성적 합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집사님들과 위에 앉아있다고도 그 이야기했네요. 기록자라는 일본인들. 우리는 기록을 하는데 메모는 하는데 일본인은 수첩에다가 하는데 우리는 찢어진 수첩으로 메모는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고요. 나루호도 과연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원고에 있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여러분 이 유머 읽어보신 적이 있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여인들의 태도가 다르다고 했더네요. 중국에는 바람 남자 거를 죄송합니다. 가위. 한국은 팍 싸우다가 다음날 같이 밥 먹는데요. 일본은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 그걸 증거 자료로 내민대요. 이게 차이. 아, 저 그래서 오늘 점심 먹을 때 아, 그 생각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록을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족보입니다. 그죠? 족보. 그래서 인간들이 자손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뭐예요? 호적 판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얘기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호적 판다. 이거는 파문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합리적보다 감정적인 면이 많아서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정 중에도 아주 큰 것이요. 삼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연, 학연, 혈연이 만연한 그런 나라로 저는 그래서 보입니다. 그래서 밥을 펼 때도 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만 주면 정 떨어진다. 그래서 두 번이나 퍼 죽어서 난리를 주어서 두 번 먹다 또 살짝 또
이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제가 가요곡을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을 좋아해서요. 그 정 때문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뭐 이런 노래 여러분 혹시 40, 50대 놓으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줄까 말까? 그럼 저는 대답을 하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생각이 나는 제가 대학생 시절 때요. 그때 당시 전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밀양, 경상남도 밀양 사람인데요.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그때 마침 대통령 선거를 하러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 제가 그 수영만이라고 하는 데 갔는데요. 유세를 들었는데 그분 다른 거는 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이것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기억을 하느냐면요. 선거 유세를 한참 하다가 딱 이 한마디 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저 기억나네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 아닙니다. 넘입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가 넘입니까? 이렇게 하죠. 넘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찍어달라는 말을요. 우리가 남입니까? 이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을 좋아하고 족보를 좋아하고 기록을 잘하면 다른 기록은 잘 못해도 족보 기록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선조 임금 때였는데요. 피난길에 팔도 감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능한 많은 병사들을 모집하여서 한양으로 집결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조된 병사들이었기에 도망다니기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전라도 병사들만큼은 연전 연성을 하면서 한양으로 막 올라와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권율 장군님의 뛰어난 지도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군대와 조직을 편성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사관학교 나왔다고 장군 시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학렬입니다. 족보에서 학렬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침대에 누워 있는 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학렬이 높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혀가지고도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족보 부대를 편성해서 이겨내었다고. 그래서 그때 활약했던 부대가 광산 김씨 부대, 여산 송씨 부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연, 지연, 혈연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혈연이죠. 그죠? 물은 피보다 연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죠? 속으셨죠? 혈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는 안동 권씨 족보가 뭐 성화보가 표현 뭐 그 당시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가문의 전통을 이어주고 집안의 화목과 질서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족보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그 족보에다가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족보를 판다 안 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죽고 나서 내가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벌레 만도 못한 하야 이상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남겨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혈연, 혈연, 학연, 지연 아니면 족보를 남겨주려고 예쓴 것인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저는 신앙의 모국입니다. 하소전 불교였으나 와서 여성을 보고 일본어 학교에서 여성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여서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희는 세례를 받았고 신학을 했던 신앙의 모국입니다. 우리들의 모국은 한국이지만 저희 신앙의 모국은 그래서 일본이라고 어디 가면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지금 우리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무슨 족보를 남겨줘야 될까? 무슨 재산을 남겨둬야 될까? 지금처럼 허감, 혼돈, 예측 불가능한 일본에 살면서 애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쓸 것인가? 족보를 남겨들고 한국의 고향에 가서 족보를 다 뒤져서 너 이름, 시골에 산소에 가니까 우리 애들 이름까지 비스게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그걸 남겨주려고 애 쓸 것인가? 정말 그것이 아니라 남겨줄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다. 이것만 남겨주면은 쓰나미로 다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남겨둬야 할 것은 성화보다라는 무슨 족보가 중요한다든지 무슨 김씨 무슨 조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전해주려고 애 쓰는 것,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믿음의 자녀로 저는 남기 위해서 성경적 이름을 애 써서 지어보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도무지 제 머리로서는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시골에 그래서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름이 결정이 안 나는데 아버지 무슨 힌트가 없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림자가 뿌리 근자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에서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새겨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마지막 글자가 뿌리 근자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제가 힌트를 넣고요 생각했어요. 아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 이제 됐다. 아주 저는 간단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한 명 더 낳을 거니까 형이니까 형근이 하자. 그러면요 그 다음도 아들 낳습니다. 둘째는요 네 맞았어요. 동생이니까 동근입니다. 걱정 안 하고요 그냥 애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형이니까 형근이 동생이니까 동근이 이렇게 지었어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그래 지었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나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네요 삼근이 막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내 이름은 무슨 뜻일까 오만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요즘 여러분 또 안 좋은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중에 계시는지 몰라도요 막 요셉 짓고 다윗 짓고 막 이렇게 이름을 우리 성경식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이가 다윗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한잔하면서 요셉아 한잔해라 다윗아 니도 한잔해라 그런 시대에 여러분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다윗 요셉으로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윗과 요셉이가 싸움 안 할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 보세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다윗아 죽어라 요셉아 너 죽어라. 상상해도 여러분 조금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신부님이신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크리스찬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요. 크리스찬인 것까지는 용서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거 알았다면 대시를 하지 않았을 건데 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너 키 작은 거 나 알아. 나 너 돈 없는 거 알아. 못난 거 알아. 경상도 밀양 보리 무신을 자랑할 거 있으면 해봐. 좋은 데니까. 그러나 우리 따님 잘 갔다.
꿈도 갔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뭡니까? 교회 다녀. 이게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따님 시집 가려고 할 때 남자 데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만 믿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예수 믿어 교회 다녀가요 제일 가장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조건을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죠? 안 합니까? 왜요? 그녀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교회 다닐게요. 약속은 해야죠. 결혼은 하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 저희 한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벌써 18년 되었습니다. 암에 걸렸다.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와봐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들 사람을 인사라도 시켜자 데려갔습니다. 시골에 데려가니까 그러시대요. 어머니가 마지막 제가 일본에 올 때요. 저를 부르더니만 마을 어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야, 예수쟁이하고는 결혼하지 마. 그리고 예수쟁이하고 결혼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하면은 할렐루야 뭐 은혜라고요. 그거 하지 마는 사람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경험자이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전화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하고 결혼하지 마. 말이 편하고요. 지금 목사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교인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당하는 저 본인, 고민하는 저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만사 형통한다고 거짓말하든가. 세상에 만사 고통이다. 이런 고통이 어딨냐.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고 뭐 충만해지고 잘 된다고. 아니 너무 고통스럽다. 달리면 달릴수록 괴롭고 믿으면 믿을수록 괴롭고 우리 어머니 유언 그거 못 지켜들어서 한이 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 있으라 이 빛의 뜻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 만사 고통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목사 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들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어머님 밑에 제가 결혼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4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3일 동안 병실을 지키다가 많이 지키만 보고 왔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눈 깨고 저를 손잡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저는 일본에 올 줄 생각했는데 3일째 될 때 다음 날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대요. 야, 너 목사인데 뭐 하냐? 너 목사인데 뭐 해?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저를요 시골에서 목사 됐다고 난리 났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목사 됐으니까 돼지 한 마리 잡고 막걸리 파티라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기뻐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 제가 하는 목회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가장 힘든 경험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경험하고 자기 아들이 목사 된 게 그래 기뻐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사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 설명을 하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대요. 나도 그거 믿으면 안 되냐? 믿으면 천국이지요. 그래서 결심했죠. 하나님이 그 음성 준 거 알았어요. 너 뭐 하냐? 세례 줘야죠. 그래서 그 병사예요 두 명이었습니다. 그 밤늦은 시간 정인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둘이서 하나님만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사 된 이후로 첫 세례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것도 병상 세례였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고요 너무 저에게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는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땅끝까지 멀리 가려고만 예를 쓰고 거기 가야 선교 고생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입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땅끝이라고요? 저는 그 땅끝을 여러분 나 자신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과 함께 계승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데 어디 자꾸 먼 곳에 가서 땅끝까지 가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질서를 전해줄 수 있을까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오늘 주보에는 세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압니다. 다말입니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친상간도 아주 이런 일,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호적 말씀드렸지만요, 호적의 파도 시원치 않은,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장녀입니다. 여호수아 살려줬던 뭐 그 알고 있지만은 신분으로 치면은 우리 호적의 족보에 올리고 싶을 만한 여인은 아닙니다. 또 하나 룻입니다. 이방인이고요. 기생보다 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이방인은 사람 안에 인구조차 해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은 밧세바인 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너무 반해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권력 불륜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을 낳았던 여인입니다. 족보에 올리고 싶은 여인 사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양반임내라고 수염 에헴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여인들 감히 그것도 성경 안에 족보에 올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믿음을 가지는 믿음만 가진다면은 다말 같은 여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룻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곧 뭐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천오문 인간 안 될 거야. 족보에 파고 싶을 거야.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야 그가 올바른 희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제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제지 현장에서 그 쓰라미에 죽어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준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피제지에 내가 무엇을 도하러 간다? 저는 그것을 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살러 갑니다. 가보세요. 가면 내가 희망을 얻어오지요.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하면 식민지 지배 정책과 똑같은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자. 내가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빛으로 살리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어느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홋카이도로 왔었던, 노고바키에서 가르쳤던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했던 말 중에 우리는 유명한 거 기억합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사람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단어를,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In Jesus in Christ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냥 소년들이여 야망 가져라 희망 가져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면은 쓰고가 와루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빼버려서 그냥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입니다. 우리는요, 그 빼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집어넣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35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 겁내고 있냐? 너 뭐 겁내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누가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이 끊느냐? 공고함이 끊을 수 있느냐? 핍박이 끊느냐? 기근이 끊느냐? 팔가벗는 것이 끊느냐? 위험이 끊을 수 있는가? 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손은 병든 자를 일으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힘든 자 있습니까? 괴로운 자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는 손수 발로 가셔서 일으키게 하시고 낫게도 해주시던 그러한 분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손과 그 발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옷에 피 박혀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밑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조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죄송한데, 예수님과 비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자꾸 지진이 흔드는 거야? 왜 자꾸 쓰나미 오는 거야? 죄 짓지 않은 사람 왜 죽는 거야? 저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그가 옛날에 죄에 있어서 죽었을 거야. 일본이 회개 안 해서 크 당했을 거야. 밑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저는요, 제 성질이 나쁘거든요. 내려갑니다. 못을 뺍니다. 빼. 여러분, 저는 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시는 거 아시죠? 팍 빼서 내려갑니다. 가서요, 내려와 봐라 한 그 사람 저는 안 때릴 것 같아요. 한 대 때리면 이게 또 째려봐요. 한 대 더 때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봐요. 세 대를 왕창 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슈퍼맨 되듯이, 스파이맨 되듯이 뒤로 싹 올라가서 붙어서 다 이루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을 거겠죠.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조롱하고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굴욕 다 참으시고 내려오고 싶은데도, 내려올 능력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순환과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나에게 환난이 있는가, 핍박이 있는가, 기근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혼돈이다. 아니요.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실히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족보를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